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 우리 제목이 짧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하고 똑같이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있는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로 신방 기간을 마쳤습니다. 신방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집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방문해서 성도들과 개별적으로 긴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구역 인도자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날 짧은 친교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각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가장에게, 고용주에게, 학교 교수에게, 포스트닥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일날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전할 수 없었던 개별적인 주문형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각자가 듣기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 때로는 들려주셔야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듣기 거북한 메시지를 그러나 사랑으로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신방을 받을 때마다 아무리 말씀이 어려워도 메시지를 은혜스럽게 잘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자세히 돌아보고 그들의 삶의 고충을 직접 구체적으로 자세히 듣고 은밀한 기도 제목조차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각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과 그 자녀들과 그 부모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성경의 진리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신방 기간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민거리를 놓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절 단순 명료합니다. 물론 성경의 거의 모든 진리는,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복된 삶에 관련된 모든 진리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달리, 심지어는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과 할머니들도 듣고 다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 구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뽕나무를 기르던 선지자도 선포해야 하고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골격은 영어 제목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제목을 보시면은 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종속절이 따릅니다. 주절은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다친 영의 눈을 열어달라. 나의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장님이오니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개안의 경험을 하게 해달라. 그런데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So that 구문이 뒤따릅니다. 주의 율법으로부터 기이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돈이 보이도록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명예와 권세가 보이도록, 그것이 아니라 결혼 대상이 보이도록이 아니라, 건강이 보이도록이 아니라, 자녀가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가 보이도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이한 것들이 보이도록 내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교회 오면서 물도 놓고 무당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며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남겨놓으신 공간,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내가 가난한데 그 가난한 심령 채워달라고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이한 것들 보여달라. 여기 기이한 것들 영어 제목을 보시면은 wondrous things라고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두 패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wondrous things라고 번역하고 또 하나는 wonderful things라고 번역합니다. 말 한마디 차이가 이 말씀을 번역하는 사람들의 신학, 그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 줍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wondrou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 기이한 것들이라는 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신비한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특별히 인간의 이성주의, 경험주의, 합리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개념과 전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차원의 일들, 근원적으로 기이한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ondrous라고 얘기한 거예요. wonder에다가 O-U-S. wonderful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wonderful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의 근원적인 자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wondrous하건 아니면 세속적인 건 상관없이 내가 경험으로 멋있다, 기가 막히다 하면 wonderful 하는 거예요. wonderful은 우리의 감정에 관한 표현입니다. wondrous 할 때는 그것의 본질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의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 생각으로 놀라운 거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기이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이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영어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어 성경은 that I may see 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ESV 성경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that I may behold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기 때문에. behold라는 것은 그저 본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는 의미를 늘 내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behold 하면은 자 보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를 정신하고 집중시키고 보라 하는 얘기. 따라서 여기 원어를 또 ESV 영어 성경을 만약에 직역을 한다면은 볼 수 있도록이 아니라 주시할 수 있도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한번 보고 끝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심을 집중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계속 주목할 수 있도록, 그 기이한 것들을 계속 주목할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뇌리에 새기고 가슴판에 새겨서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뜨여주셔서. 여기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왜 주의 율법에서라고 하는가? 기이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왜 그 앞에 주의 율법으로부터라고 번역하는가? 주의 율법, 그 당시에는 다윗이 기도를 했을 때는 모세오경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서밖에 없었습니다. 그 율법서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에 대해서 들을 재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는 물론 하나님이 쓰신 두 번째 책 자연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온전한 역사는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으로부터, 성경 66권으로부터 기이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뜨여주소서. 근데 왜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기이한 것들은 인간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많은 말씀을 보아도 그 많은 설교를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학위를 여러 개를 해갖고 성경 말씀의 모든 원어 표현과 구문의 의미를 다 꿰뚫고 있고 또 당시 문화와 역사와 종교와 정치 상황도 잘 알고 저자의 의도도 잘 알고 훌륭한 주석책 수문이 없이 많이 읽었어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맑고 밝게 해주시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공부한 자들만 깨닫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세상의 지혜자들 또 세상의 유식한 자들 변사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를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외우는 것으로만도 안 되고 매일 밤새 하나님께 엎드려서 성령 성령 달라고 기도해서만도 안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간구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내 눈을 열어주사 하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율법에서 한 다음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 간구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책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쳐다본다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 곁에 내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순수한 모습이라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죄된 삶을 너무나도 오래 살았고 부모로부터 죄된 삶을 물려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오감각이 다 둔해져갖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로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낙담과 분노와 우울증과 같은 감정들 그리고 세속적이고 악하고 죄된 생각들의 비늘이 우리 눈을 딱 덮고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 살면서 흐려진 렌즈가 새 렌즈와 같이 되듯이 그래서 신천지가 펼쳐지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장님이었던 영의 눈을 개안 수술을 해 주시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43세에 개안의 경험을 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를 치고 무릎을 치고 한 말씀 한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말씀 읽으면서 경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을 만발하는 거예요. 와, 이런 놀라운 진리가 성경에 써 있구나. 내가 이것을 왜 진작 깨닫지 못했는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왜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너절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의, 자신의 선 이것으로 주위 있는 환경을 바꿔보겠다고 하고 아우성을 치고 열을 내고 살았던가? 그 진리 사실은 수백 년 심지어는 천년 2000년 전서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면서 사실은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 인도자들을 통해서 선데이 스쿨 젊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수없이 선포되었던 진리들입니다. 단지 내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진리들입니다. 남자분들은 이 비유 말씀드리면 누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학생들 군대 갔다 오기 전에 군인들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전혀. 그러다가 자기가 군대 갔다 오면은 휴가 첫 휴가 나오면은 눈에 뵈는 게 온통 군바리들밖에는 안 보입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군발이 밖에 안 보여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우리 교회에 태권도 하던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는 길 지나가면서 태권도장이 안 보였습니다. 그 형제 때문에 어디 가든지 태권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이구 태권도장이 이렇게 많아갖고 우리 그 형제 잘 먹고 살겠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안 보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의 눈이 뜨이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약속의 진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수많은 구체적인 예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이면은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신실하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1장 15절서부터 20절에 기록된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사라의 질투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떡 한 덩이와 물 한 부대를 지워서 광야로 내줬습니다. 그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막에서 살아남을 재주가 없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막막한 사막에서 찌는 듯한 더위에서 하갈은 그런대로 며칠 더 견딜 수가 있었지만은 어린 아들 이스마엘은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들을 떨기나무 그늘 아래 두고 자신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아들이 죽는 것 차마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불러 말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당장 먹을 물조차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녀가 보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녀가 봤다고. 뭐를 봤다고 하는가? 바로 옆에 샘물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자 육신으로만 보려고 했던 것, 보이지 못했던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녀가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자신도 살고 아이도 살게 됐습니다. 그 뒤를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더 가서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이스마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룬 것을 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은 택함 받은 아들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축복하지 않았다, 택하지 않았다고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을 계속 뿌리칠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건 택하지 않은 백성이건 그거는 심판에 맡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내내 하갈 곁에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갈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는 바로 곁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영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그것이 내 주위에 계속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첫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둘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공급하심 뿐만 아니라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민수기 22장에 기록된 발람과 나귀 이야기가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선지자 발람이 자신이 타고 가는 나귀와 논쟁을 벌이고 나귀에게 분노해서 나귀를 마구 때린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지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한 큰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가? 누차 말씀하시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가자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천사를 보내어 발람이 가는 길을 막고 서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는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기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에 나귀를 채찍질해서 너 왜 지금 밭으로 가느냐? 밭으로 다시 길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밭으로 쫓아 내려와서 양옆으로 담이 있는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딱 막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 지나가려고 담에 바싹 붙어서 갑니다. 그 과정에서 발람의 발을 담에 비비게 해서 상하게 합니다. 그러자 칼을 든 천사를 보지 못하는 발람은 다시 나귀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좁은 곳 앞에 딱 서 있자 다른 도리가 없기에 이제는 발람 밑에 넙죽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자 발람은 더욱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신통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였던 발람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100% 장님이었고 그리고 무지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미물에 불과한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람에게는 동물이 계속 이상한 짓을 하면은 불길한 징조라는 것을 깨닫는 상식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자신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나귀를 마구 때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던 길을 멈추고 조용히 서서 도대체 왜 그런가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한 거 이거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는 모든 길이 다 막힐 때까지.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드디어 나귀의 입을 여셔서 선지자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나귀를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발람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꾸짖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심에 발람이 보니 합니다. 네,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심에 발람이 보니 무엇을 보았다고 하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신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다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천사를 보낸 것은 네 길이 내가 보기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라. 만일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길을 막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계속 가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발람은 자신이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 길을 떠날 때 애시당초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고 있었습니다. 돈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인데 돈 생각하고 명예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이나 나귀를 통해서 나귀의 음성을 통해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자 그의 눈을 열어서 그 앞에 위험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것을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탄한 길만 생각하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로는 가시밭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게 하시고 계곡을 내려가게 하시고 또 광야를 가게 하시고 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보여주시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지만은 조금이라도 어려운 길을 제시하시면은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일 수가 없다 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결론 내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 9절 말씀 이거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천지 차이로 다르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천지 차이로 다르다. 만약에 그 말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길을 가고 싶으면 그 정반대 길로 가면은 맞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히 내 눈을 열어주시사 귀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십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진실하지 않고 계속 헛된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래 그 길로 가라 하고 내 팽개쳐 놓으십니다. 그건 성경에서 수없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6장 이야기가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을 때 아람이 궁중 밀실에서 무엇을 계획하건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계획이 다 무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아람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아람 왕은 밤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그것을 보자 공포에 쌓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수많은 적의 군사가 병거까지 거느리고 지금 군사는 한 명도 없는 이 조그만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도단성은 100% 무방비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안심시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눈을 열어주사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심에 저가 보니.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보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심에 저가 보니. 뭐가 보였다고 하는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본지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철통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람 군사들은 이것도 모르고 공격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저희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혼미하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엘리사를 자신들의 리더로 알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따라오게 하는가? 도단성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들의 눈이 뜨여서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에는 정의의 군사들이 배치해 있는 곳입니다. 여호람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도간에 쥐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를 경칭으로 부른 겁니다.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이들을 죽이리이까? 그러자 엘리사가 만류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이까? 전쟁 중이라면 당연히 쳐서 죽여야 되지만 포로가 된 자들인데 누가 전쟁 포로들을 죽이냐고. 물론 엘리사가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여호람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이들을 처형하는 대신 오히려 큰 잔치를 베풀어서 먹인 후 아람 왕에게 돌려보내. 그 이후 아람 군사는 다시는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오지 않고 두 나라는 물론 잠시뿐입니다마는 화평을 누립니다. 이스라엘이 국내적으로 샬롬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주위 나라에게 샬롬이 된 거예요. 오늘 들려드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시는 후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암흑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보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보니 곁에 샘물이 있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있었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아니 잘못된 길은 막아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꾀, 다른 인간들의 지혜, 사단이 제시하는 것들, 그것을 의지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삶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도 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미물조차도 먹이고 먹이시고 잠깐 있다가 불쏘시개에 던져지는 그러한 들풀조차도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시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너희들 먹을 것과 입을 것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길을 늘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 짧은 생각과 능력과 지혜로 자신과 자녀들과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눈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열어주시면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이한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는 거 사실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에, 부르짖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이스마엘이 죽음의 사자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어미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멸감을 주면서 제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람 군사들의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영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쳐다보지 마시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가? 무엇 때문에 낙담하고 의기소침해 있는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진단하는 문제가 무엇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주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에 수없이 중복적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다면 계속 주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으로부터 기이한 것들을 묵상은 하지만은 무릎 꿇고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십사 하고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Look, look, look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see 하지 못한다고. Listen, listen, listen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hear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도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같은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장님이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종교 지도자들은 밥 먹고 하는 게 그건데 우리 TV에서 가끔 나옵니다만은 유대인들 통곡의 장벽에서 계속 머리 흔들면서 하는 것, 계속 하나님 말씀 보는 것밖에는 없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적인 장님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 이들은 보지 못한다고 하는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시면 첫째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더하기 수많은 장로들의 유전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사실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카멘테리예요. 물론 자신들의 주석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인간적인 주석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뭐냐? 그것은 하루에 요만큼 이상은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요런 일은 해도 되지만 요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거를 구구절절히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갖다가 멍에를 딱 매게 하는 거예요. 자신도 매지 않는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랍비들은 다른 평민들과의 차별성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 인간들은 우리가 아는 것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 재주도 없고 왜? 아주 교묘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그 책을 써놨기 때문에 그건 정말 골치 아픈 책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알고 거기에서 떠드는 것을 자신의 존재의 가치로 알고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장로들의 유전을 같이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단히 인간적인 논리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도대체 유대인들은 뭐가 문제인가? 그게 제 머릿속에 수수께끼였댔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데 도대체 이들이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오늘날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유대인 랍비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시나고그에서 초청 강사로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책을 여러 권 사서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책을 한 열매 페이지 보니까 내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이 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유대인들은 좋다고 이걸 듣고 앉아 있구나. 제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보면은 그 책들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 한심하기 짝이 없는가? 여러분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의 모든 책은 구약 39권을 포함해서 모든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의 열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해석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보고 즉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상황은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많은 신학자들, 하나님 제발 하나님 말씀만 평이하게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당신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따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은 자기들처럼 학문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물론 떠듭니다만은 더하기 신학 이론들을 더하는 거예요. 정교한 신학 이론들을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신앙 고백들을 거기다 더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따르는 자신들의 선배의 특정 해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개혁주의 신앙에 관한 책을 잘 번역해갖고 출판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출판사 목사님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알고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분이 본인 웹사이트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의 목적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과 같이 그리고 조나탄 에드워즈와 같이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같이 오늘날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과 같이 엄청난 신학에 관한 성경에 관한 라이브러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관한 책들을 수없이 발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달리 우리 교회 보통 에버리지 성도는 일반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도 성경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전통이 교회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거는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성경의 개별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야 한다면은 예수님서부터 실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실격입니다. 이들이 아는 성령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이런 거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인간이 분석하고 나름대로 정리한 지식은 처절하게 의지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모든 신학자들은 성령님께 간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파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3천 명이나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날 우리 목사들 교육을 잘 받고 굉장히 잘 정리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100%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무학자였지만은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순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신학이론을 빠삭하게 살고 있는 사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너 신학이론이 뭐냐?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근데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 그러는 사람은 늘 나보다 신학 지식이 못한 사람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뎌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기독교계를 다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지혜자들의 책 이것 의지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신학자들의 책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학 이론에 대한 관심을 끄고 왜? 아니 성경 66권이 이거 족하다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그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 시간 동안 평이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을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66권에 평이하게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관심을 둬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쓴 책을 읽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 책도 필요하지 않다 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훨씬 경건하고 진리를 잘 깨달았던 사람들 그들의 책 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쓴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나 읽는다면은 누가 쓴 책을 읽느냐? 책상에 앉아갖고 이론만 정리한 사람들의 책이 아니라 실제로 경건하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선진들이 성경에 대해서 평이하게 쓴 책을 보고 배우고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이론이라는 거는 이건 정의상 고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용어들을 동원하고 성경 이외에 많은 이론들을 가르치고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를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성경 읽으면서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는 거예요. 나의 눈을 열어주사 율법책에서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 이 단순한 기도를 하고 실제로 기도하고 믿는 대로 행할 때 그때서부터 새로운 지평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저 개종했을 때처럼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읽으면서 와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내가 이 진리를 몰라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싸우고 다투고 자녀들 잘못 키우고 남에게 억울하게 하고 학교 생활 똑바로 못하고 직장 생활 똑바로 못하고 비즈니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 너무나도 심플한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말씀 이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늘 내 눈을 열어주사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